12주 만에 우리 1구역, 2구역 성도님들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제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회복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잠시 중단했던 빌립보서 강해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는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이 환난의 때를 회복의 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빌립보라는 성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땅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마음을 다해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던 핍박을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황제나 관원들 할것 없이 모든 일반 로마의 시민들 그리고 극렬한 유대인들까지 가세해서 오로지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힘들게 힘들게 예배와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어렵게 이해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잘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옥에 갇힌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계 안에 있었다고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더욱이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파당이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 큰 싸움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는 그 문제까지.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또 교계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오늘 본문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아주 굵직한 교회의 두 리더인 그리고 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 이 여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더 무겁다고 여기질 않고, 어느 누구를 더 가볍게 여기질 않고, 공정하게, 똑같은 어조로,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했는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큰 책임이 있고, 누가 더 잘못을 했는가,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만이 이 모든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하는 데 힘썼던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나,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 안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죄와 열심이 만났을 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점점 어떤 생각으로 옮아갈 수 있느냐면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방법이, 나의 주장이, 내 경험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용납하고 나하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내 자아가 중심이 서길 원하고 그 열심이 그 사람을 강한 사람 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의미는 성격이 세고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열심 안에 있는 그 독소, 자기 중심성을 더 키워나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부인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급하게 성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죄의 독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하여 그가 길게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꼭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힘들게 맞춰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편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역하고 모이고 나누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갖는 교회가 그 지점이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결정적인 한 가지,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는 있는 그 한 가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졌고 세상에는 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명쾌하게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따라야 할 우리의 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내용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있죠. 굳게 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밀려올 때 포기하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놓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그 모든 가치, 사상, 어떠한 철학, 어떠한 훌륭한 지도자, 사회 정의, 사회 구조, 어떤 시스템도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문화와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풍요를 얻고 의술도 발전하고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 불화하게 되고 더 극렬한 싸움 속으로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세상은 정말 큰 싸움들 속에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남녀 간의 갈등 여러분 아십니까?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거.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얼마나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몸이 되어야 할 남녀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이념의 갈등 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죽일 듯이 하는지.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불화하게 되는 그 세상.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다툼이요, 불화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처럼 세속화가 될 때 같은 마음을 포기하고 같은 뜻을 버리고 자기 오름을 주장하며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신학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고 율법의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 자기 뜻과 생각과 다른 사람 발견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직성이 풀렸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빛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햇빛에서 눈이 녹듯이 그의 모든 주장과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신학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그의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면 교회는 큰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아주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어느 사람이 와도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전라도에서 왔는지 경상도에서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함께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만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교회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하고 머리로만 아는 이 복음이 아니라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속에 물이 타들어가고 흡수가 되는 것처럼 성령을 온 교회가 경험했다는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리책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경험된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3장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길 때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가르쳐줍니까? 성령으로. 성령에 잠겨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려오게 되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죽어서 다시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참된 교회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싸움이 일어난 문제가 있는 이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이 온 교회 다 같이 한 성령으로 마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둥같은 리더들 열정은 있지만 조금 연약하여서 합력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온 교회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을 아주 크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현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교회에 다 알만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했어요. 좋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문제를 그 사람 이름을 지목하면서 실명을 거론했을 때 현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험성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 가운데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상처받는 일들 그런 일들, 시험 드는 일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첫 번째, 이 문제는 빨리 뿌리 뽑지 않으면 온 교회가 다 썩고 곰고 병들어 버리게 되는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함께 힘썼던 이 여인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을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점과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사람들인지를 믿었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신뢰하는 바울이었기에 이 본문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저 아주 심한 책망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 여인들과 교회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붙드시고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알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교회는 책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책망을 받고 성령으로 바르게 함을 받고 성령으로 의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죄가 주는 것이 죄가 주는 상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사망을 줍니다. 영원한 사망을 줍니다. 근데 세상에서 죄가 주는 그 사망은 못 느껴요. 죄가 주는 상처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교회를 붙들고 세우신 성령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앞에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도와주라 이 말이 두 번 쓰였는데요. 이 도우라 하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여인의 분쟁은 두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도와주라.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참 무섭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 같이 처음에는 두 사람의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온 교회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여러 교회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도우라 하는 것은 그 일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 싸움에 동참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상관없다고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지 말고 온 힘을 기울여서 다시 화평할 수 있도록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합력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지 못하면 이런 일도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서 싸움을 잠재우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주를 사랑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부정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화평하기 힘쓰고 저 사람들의 갈등과 싸움이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부덕함이요, 나의 기도 없음이요, 나의 아픔이요, 나의 약점인 것을 깨닫고 함께 합력하기를 도우라, 힘쓰라. 이것이 한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우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 했어요. 이 여인들은 대충대충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이 여인들.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우러러볼 수 있는 아주 굵직한 교회의 중직들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힘쓰던 이 여인들. 복음 증거한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힘쓰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교회가 알아주라 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주를 위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연약한 그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힘을 쓸 수 있는데 관계를 잘 다지는데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주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일하는 데 있어서는 모자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일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일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액션을 하는 데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일들을 뒷수습하는 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요긴하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강점이 있는 동시에 그늘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그 약점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세상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교회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들을 보듬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몸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기능이 다 보는 것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사도바리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체가 다 들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각자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 동시에, 힘 쓰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힘 못 쓰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사,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덮어주고 보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점을 내가 받은 은혜로 보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사도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병들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가하고 신경을 더 쓰고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고 더 다치지 않도록 꼭 감싸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 지체 중에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같이 돌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와 같은 이 여인들을, 이 연약함도 있는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온 교회에게 이 명령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사도바울이 이 교회를 부르는 대목입니다. 4장 3절 앞부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교회라는 표현을 쓰질 않고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러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멍에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멍에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소나 말이 쟁기나 수레를 끌 때 소 두 마리를 결이라고 하죠. 한 결이로, 쌍으로, 결이로 끌게 할 때 그 수레를 묶어주는 아주 무거운, 그래서 소가 제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거운 기구를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멍에를 지고 갔던 사람들, 고통의 멍에를 지고 갔던 사람들, 무거운 율법의 짐의 무게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고통과 죄의 무게, 그 모든 멍에를 주님이 끌어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멍에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는 우리 힘으로 가다가 쓰러지고 우리 힘으로 가다가 넘어졌던 우리였지만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끌고 가시고 우리를 그 속에 초청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 멍에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게 우리를 묶어주시는 그 은혜 사슬을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메고 메기를 배워야 하는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가길 원했던 우리이지만 주인을 알지 못하는 소와 망아지처럼 굴었던 노새 같은 우리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생명의 멍에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주장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전에는 쓰러져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성취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이끌어주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이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항상 화평하고 하나가 되길 힘쓰고 사랑이 회복되도록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굳게 서라.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벗어나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고통과 환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길 원했던 우리이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딱 11주, 12주 이렇게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전화를 걸어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인분들 아프신 분들 없으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없길 바랍니다. 항상 빨리 우리 성도들 만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얘기하세요.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어떤 고통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상실도 겪지 않는다면 주님은 멍에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이 모든 가난과 싸워야 하고 질병과 싸워야 하고 모든 어려움들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의 뜻과 예수의 생각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며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의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